곧이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소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에 보내서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남북한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예, 기자가. 맞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이 2000년과 2007년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한국에. 네. 아,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고요. 아,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이전에도 북한 측의 정상회담을 타진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오공화국 때도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었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 정부, 육공화국 정부도 김일성 그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물론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은 상태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상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요. 특징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을 통해서 특사로 내려보내서 그것도 서울로 내려보내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사실 남북관계 해방 이후에 남북관계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배경도 여러 있지만 어쨌든 이번 상황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라서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또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그 노력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그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김정국 국무위원장이 그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 보내서 빨리 평양에서 만나자,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런 일종의 그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선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여건 얘기를 한 것은 그 과거 그 1, 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그때하고는 그 한반도 정세가 워낙 지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또 2007년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은 대체로 그 남북통일, 남북관계, 민족적인 관점에서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것이 이제 주된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당히 그 상황 다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한 이후에 벌써 그 네 차례나 핵실험 다 합해서 그 여섯 번 그 핵실험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또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그 화성 15형 대륙간 단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북한의 핵위기가 지금 거의 뭐 최절정에 달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는 또 남북한의 그 군사력 균형을 뭐 바꾸는 건 물론이고 또 동북아 정세 또 핵확산 체제 MPT 체제이죠. MPT 체제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그 민족 내부의 문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적인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평양에 가서 개성공단, 무슨 금강산 관광 이런 남북관계 개선만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는 그 대북 제재 압박 이런 것에 지금 한국도 미국, 일본 등과 이제 참여해서 그 대화를 마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탈하게 돼서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히 미국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 안 하고 남북관계 개선만 얘기하게 되면은 국내적으로 커다란 그 반발 압력에 그 직면할 거기 때문에요. 문 대통령이 바로 여권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런 일종의 그 굉장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 자,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무렵에 제가 북한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잘 풀려 나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고려 호텔 그 라비에 큰 그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 호텔은 뭐 워낙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 또 기념품점에 가보면 그 정상회담에 관한 그 기념 우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로 그 호텔에서 엿보이고 밖에 좀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꼭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 큰 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최현기 기자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요.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각각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과는 그 여건, 조건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94년에 제네바 미북 간 합의로 핵이 동결된 상태가 2000년에도 유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핵 문제는 2000년에 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때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07년에 가서는 그 세 목을 규정하는 9.19 공동성명의 2.13 합의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틀에서 2007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3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기존 현존하는 모든 핵 이것들을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 계획까지도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현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 무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는 시점이고요.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그리고 강력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지 않는 경우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런 조건 하에서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을 한 그런 그 시점까지 왔는데 과연 비핵화 대화에 응할까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그 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벌써 지금 지난 그 수십 년간 핵 개발을 그 해왔고요. 또 지난해 그 11월 29일이죠.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 15형 발사를 하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핵국가다 이렇게 이것을 그 공식으로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그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그 나온 그 발언을 보면은 북한은 이미 핵국가가 됐기 때문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꼭 비핵화, 핵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군축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과 회담을 할 적에 미국도 핵국가고 북한도 핵국가니 서로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핵군축 회담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런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더 강경합니다. 북한은 그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는 핵 문제가 그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핵 문제가 얘기하려면 북한과 미국 사이나 가능하지 한국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의 이런 입장은 그 이번 평창올림픽 때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9일이죠. 그 판문점에서 그 평창올림픽 그 북한 참가를 위한 그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그 수석 대표였던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수석 대표였던 그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회담을 그만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저 회담을 안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드러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도 또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배치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아태평화위원회 명의 담화에서도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서울에 김여정을 특사로 보냈는데요. 한국도 그러면 평양에 특사를 보내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해진 그 외교상의 규칙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보낸 특사의 당으로서는 부부장급이지만 자신과 직접 말하자면 혈육인 여동생을 특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북한으로서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처럼 특사에 무게가 있었고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그 북한 측의 정상회담 제안에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따라서 이제 답을 줘야 될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한 후에 답을 보낼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사의 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정부도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제안에 답을 직접 주고요. 또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사 파견이 정상회담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고위급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특사를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남북 관계 이런 그 추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을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미국에서 보는 이 정상회담 제의 어떤 것일까요?
네,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그 국가 정상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그 주권, 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아 제3국이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또 미국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남북관계 개선만을 의제로 한 그런 정상회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백악관 국무부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 무슨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개선을 논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이 해서 국제적인 지금 대북 압박 일종의 전선을 형성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남북 정상화를 하게 되고 남북 개선 관계만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 같은 대북 압박, 대북 제재 전열에 상당한 균열 이런 것을 그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이고요. 그런 이유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지금 원칙적인 입장 이런 것을 그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가 최근 그 VOA에 밝힌 내용이 뭐냐면 북한 정권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과거의 행정부처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그 한미 간의 이 같은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 이런 걸 둘러싸고 아마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미국과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똑같다 이런 것을 아예 두 정상이 확인을 할 정도로 그런데 중국은 이 정상회담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부터 남북 간의 대화와 이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계속해서 촉구해온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황의 진전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중국 관영 매체들은 큰 관심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이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인 것은 그 북한이 그 지난해 그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네.
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는 굉장히 그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강경한 그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4월이 되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또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이제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4월이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연합훈련이 상당히 이 북한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지금 남북 간에 말하자면 관계 진전의 기류 속에서 또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4월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 국방부나 한국 국방부나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현재의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다시 재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4월에 하더라도 축소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것들이 잘 조율이 된다면 어떻게 한 뭐 언제쯤이나 그러면 이 정상회담이 좀 열릴 수 있을까요? 여름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약간 좀 그 분명치 않은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김여정 그 특사편에 보내면서 빨리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빠르면 뭐 다음 달이라도 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여건이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15 광복절 전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그 언론은 연내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그 한국 정부가 지금 보면은 특정한 날짜, 시기를 정해놓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조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것을 두고서 사전에 그 긴밀하게 정책적 그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 특정한 날짜가 지금 못 바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 가서 그 일관되게 강경한 그 대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갑자기 이 탐색적 대화용의를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했다가 이 말을 또 한 그 당사자가 펜스 부통령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 펜스 부통령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한 차례는 청와대에서 접견을 하고 만찬을 같이 한 자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쇼트트랙 경기를 같이 관람하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다라고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대화 때문에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보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을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은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 대화가 남북 대화일 수도 있고 미북 간의 대화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미북 간에도 그럼 이런 종류의 틀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맥락이었죠.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원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이 대화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 이것을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협상과는 다른 것이고 말하자면 조건 없이 만나서 비핵화 등등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해보는 그런 대화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비회담이라는 말로 국무부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북한이 원한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달라진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을 펜스 부통령 스스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실 관여는 없었고 최대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네.
펜스 부통령은 이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북한과의 탐색적인 대화 또는 예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음을 표명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뭐 덧붙이고 싶은 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 펜스 부통령이 그 평창올림픽에 갔지만 아, 한 자리에 나왔던 그 김영란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또 김여정 특사와는 뭐 악수 인사도 안 하고 상당히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네. 아,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그 전용기 앞에서 그 기자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10일 날 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돌아와서 워싱턴 돌아와서 한 번 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9일 인터넷 매체하고서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태도가 바뀌었느냐 이런 건데요. 태도가 안 바뀌었다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 만일 태도가 바뀌었다면은 아마 펜스 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서울서 한 두 차례 이상 그 접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재 그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만한 어떤 모종의 그 방안, 대화와 관련된 방안을 제시를 했고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듣고 아, 이 정도면은 그 대화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아마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으나 이 역시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 미국 외교의 이제 일선 수장 틸러슨 국무장관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이런 탐색적 대화는 조건 없는 아, 틸러슨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민간단체 연설에서 아, 북한과 첫 대화, 탐색적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백악관의 반응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바뀐 게 없다라는 말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고 또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때랑 생각하면은 이것이 미국 정부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서는 꽤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 직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변화를 기정사실화한 것인데요. 이제 미북 간의 대화가 이뤄질지 언제 이뤄질지는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응하면은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되고 그 시기는 결국 북한이 답을 하는 게 그 시기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배경이 뭘까요?
예,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대화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엔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제재를 약화시키는 조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사실 북한의 핵 무력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완성의 시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누차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되는 시기는 앞으로 몇 달 안으로 다가왔다는 입장을 그렇게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가운데 군사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른바 코피 전략이라고 부르는
네.
선제적인 말하자면 제한적이고 선제적인 타격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던 일로 이렇게
네.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구상조차 없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가용한 모든 말하자면 수단들 그것이 설득이 됐던 아니면은 강압적인 수단이 됐던 한번 이것을 사용해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주장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백악관 내부의 말하자면 몇 주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런 결론으로 선회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비록 관여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 뚜렷하게 이것을 지금 압박과 관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요?
네, 대화와 협상을 그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그 분명하게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상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인데요. 여기서는 이것은 반드시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북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다시 지킬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대화는 그야말로 비핵화회담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좀 조건이 저 넓은데요. 대화에 대해서 무슨 비핵화가 꼭 대화에 얘기될 건 없고, 대화는 그야말로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대로 양측의 외교관들이 만나서 뭐 날씨 얘기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해보는 뭐 이런 그 것이 이제 대화인데요. 하나 그 눈에 띄는 것이라면은 과거에는 주로 그 미국이 같은 대화, 같은 협상이라도 비핵화는 안 한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한 좀 강경 쪽에 됐다면은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탐색적 대화,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별다른 의제가 고정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은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그러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까 하는 점인데 어떨까요?
사실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고민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앞서서도 최은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해왔고요. 또 이런 지위를 헌법에도 이미 명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핵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6차례나 이렇게 핵실험을 이어 기왕에 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대내적으로도 북한은 사실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말하자면 업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물론 그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되겠지만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대화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이 응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전제 조건 없이 일단은 탐색적인 대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북 관계에서의 말하자면 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과연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북한의 중요한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앞서 잠깐 그 주변국 얘기를 할 때 일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이죠.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대 압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이 탐색적 대화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여정 특사를 보내서 그 남북 정상회담 비서를 제안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을 만들어 그 성사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14일 그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베 총리가 북한이 완전하고 그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전제로 대화를 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아베 총리는 그 전화통화를 끝난 다음에 그 기자들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특별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은 그 북한을 그 비핵화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 상당히 쪽에 그 전선을 유지하면서 그 대북 압박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그 제안 내려와서 아, 이것이 새로운 이 같은 전선의 어떤 균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도쿄 일본 아베 정부는 좀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일관되게 일본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좀 일본의 입장이 왜 이런 건가요?
사실 일본 정부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도발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말하자면 지지를 확보하고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아, 그 이런 북한의 핵 위협을 말하자면 계기로 삼아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을 그야말로 정상 국가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전수방위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말하자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 활동을 해외에서도 펼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아베 총리는 현재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북한의 어쨌든 비핵화라고 하는 확고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대화를 위한 대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회담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올림픽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해보죠. 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 결과라고 할까 반응이라고 할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그 남북한이 그 단일팀 여자 그 아이스하키 그 단일팀을 이뤄서 출전을 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4일이죠. 강원도 그 하키센터에서 그 일본하고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에 1-4 패배를 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날 그 첫 골을 쏴서 그 했는데요. 첫 골을 쏴서 그 한 점을 넣었는데요. 상당히 나와 있었던 그 남북한 선수 또 북한 응원단 또 텔레비전 시청자로부터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비록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남북 관계 또는 스포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눈길을 많이 끄는 그런 경기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소식, 또 미국의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용의를 밝힌 내용, 그리고 끝으로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지영입니다. 2월 12일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햄 링컨의 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2월 22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탄신일인데요. 미국인들은 두 대통령이 태어난 달인 2월의 셋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고 프레지던스 데이, 대통령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인기 가수였던 디온의 노래 중에 에이브라햄, 마틴 앤 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힘쓰다가 암살당한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노래인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디온의 노래 에이브라함 마틴 앤 존의 가사를 해석해보고 노래에 나오는 인물들의 생애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Anybody here
see my old friend Abraham? Has anybody here seen my old friend Abraham?
누구 여기 나의 오랜 친구 에이브라함을 본 사람 없나요? 여기서 에이브라함은 물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말하죠. Anybody는 any person, anyone과 같은 말인데요. 문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긍정문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나, 또 아무라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부정문에서는 아무도란 뜻입니다. 이 노래에서와 같이 의문문에서는 누군가, 누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겠어요?
He freed a lot of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죠.
But it seems good they die young. But it seems the good they die young.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일찍 죽어버리는 것 같네요. The good은 good people, 착한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흔히들 좋은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신이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일찍 데려간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 같은 뜻의 영어 표현이 only the good die young입니다.
You know, I just looked around and he's gone.
잠시 둘러보고 나니 그는 가버렸네요. You know는 그런데 말이죠. 있잖아요처럼 사람들이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오는 에이브라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을 의미하는데요. 링컨 전 대통령은 1809년 켄터키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식 학교 교육을 1년 반밖에는 받지 못했지만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또 정계까지 진출을 합니다. 링컨 전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산물이라며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요. 결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합중국을 유지하고 또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남북전쟁 당시였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전몰자 묘지 봉헌식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 대목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장 간결하고 또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유명 배우이자 남부 동맹의 지지자였던 존 윌키스 부스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국가 단합을 위한 순교자로 칭송을 받고 있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Anybody here seen my old friend John? Anybody here seen my old friend John?
누구 여기 나의 오랜 친구 존을 본 사람 없나요? 여기서 존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말하죠.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겠어요?
He freed a lot of people. He freed a lot of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죠.
It seems the good they die young.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일찍 죽어버리는 것 같네요.
I just looked around and he's gone.
잠시 둘러보고 나니 그는 가버렸네요. Look around는 이리저리 둘러보다 두리번거리다란 뜻입니다. 2절에 나오는 존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이상과 꿈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케네디는 미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상원의원을 거쳐서 1960년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었는데요. 젊고 잘생긴 대통령과 아름다운 백악관에 안주인은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물어보라고 말했던 취임 연설은 지금까지도 명연설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새 민권 법안을 촉구하는 등 권리평등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진보를 위한 동맹을 결성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한 봉사단체 평화봉사단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채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되는데요. 미국인들은 케네디 대통령이 좀 더 오래 대통령으로 재임했더라면 미국이 더욱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입니다.
Anybody here seen my old friend Martin?
누구 여기 나의 오랜 친구 마틴을 본 사람 없나요? 여기서 마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말하죠.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겠어요?
He freed a lot of people.
He freed a lot of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죠.
But it seems the good, they die young.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일찍 죽어버리는 것 같네요.
I just looked round and he's gone.
잠시 둘러보고 나니 그는 가버렸네요. 3절에서 마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의미하는데요. U2의 프라이드 노래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침례교 목사였던 킹 목사는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1955년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길 거부해서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킹 목사는 이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몽고메리시 버스 안타기 운동을 주도했고요. 1963년 워싱턴 평화행진을 이끌며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킹 목사는 이같이 흑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면서 30여 차례나 체포됐지만 백인들이 아무리 흑인들을 괴롭혀도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과 비폭력 정신을 인정받아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는데요. 1968년 4월에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되고 맙니다. 하지만 평등과 자유 또 비폭력을 외쳤던 킹 목사의 정신은 지금도 미국인들의 마음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절입니다.
Didn't you love the things that they stood for?
당신은 그들이 지지하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Didn't they try to find some good for you and me?
Didn't they try to find some good for you and me?
그들은 당신과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던가요? Good. 그것은 여기서 좋은 일, 도움이 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일, 선행은 a good deed라고 합니다. Do a good deed 하면 좋은 일을 하세요. 선행을 베푸세요란 뜻입니다.
And we'll be free.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겠죠.
Someday soon.
언젠가 곧.
It's gonna be one day.
And it's gonna be one day.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5절입니다.
Anybody here seen my old friend Bobby?
누구 여기 나의 오랜 친구 바비를 본 사람 없나요? 여기서 바비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미국의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냈던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를 말합니다.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겠어요?
I thought I saw him walking up over the hill.
저기 언덕을 넘어가는 걸 본 것 같은데요. Over the hill은 여기서 말 그대로 언덕을 넘어가다란 뜻으로 쓰였는데요. 늙었다, 또 인생의 전성기가 지났다,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미국에서는 40대나 50대, 또 60대로 넘어가게 될 때 over the hill이라고 하는데요. 40살, 50살, 또 60살 생일잔치를 열 때 over the hill party라고 합니다.
Abraham and Martin and John.
With Abraham, Martin and John.
Abraham, Martin, 그리고 John과 함께. 5절에서 바비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애칭으로 보통 바비 케네디 또는 RFK라고 불리웁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1961년부터 1964년까지 미국의 법무장관을 지냈고요. 이후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또 믿었던 친구이자 상담력이었는데요. 흑인 민권운동을 크게 지지했고요. 1968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서서 6월 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유진 메카시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하는데요. 그날 밤 승리 연설을 마치고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격려하던 중 한 팔레스타인 젊은이가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디온의 노래 에이브라햄 마틴 앤 존의 가사를 해석해봤는데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딕 헐러는 1968년 4월과 6월 마틴 루터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 각각 암살을 당하자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 노래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68년 말 미국에서 인기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에이브라햄 마틴 앤 존 이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팝스 잉글리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Anybody here see my old friend Abraham? Can you tell me where he's gone? He freed a lot of people, but it seems good they die young. You know, I just looked around and he's gone. Anybody here? Just look around, he's gone. Didn't you love the things that they stood for? Didn't they try to find some good for you and me? And we'll be free someday.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다른 표적, 즉 이 나라의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카톨릭 지도자들은 마두로 정부의 부패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정부의 비판적인 신부들을 조사하도록 촉구하고 이들은 작년 11월 통과된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통과시킨 국가헌법회의는 거의 전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만 구성돼 합법성이 결여된 기구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평화공존과 관용을 위한 증오금지법은 방송과 사회 연결망을 통해 소위 증오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최고 2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단체의 가입자는 추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인권이라는 단체는 이 법이 민주사회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강력한 협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을 베네수엘라 종교 지도자들을 단속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마두로의 최근 조치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두로는 산펠리페의 유고 바사베 주교와 바퀴시메토의 안토니오 로페츠 카스티오 주교를 포함한 카톨릭 사제들을 악마의 제의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는 또 베네수엘라의 카톨릭 교회를 독소와 증오, 악용 비방으로 가득 찬 악마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 주교들은 이 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비판을 가했습니다. 최근 마두로가 4월에 반드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서둘러 발표한 점도 주교들은 규탄했습니다. 유엔의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이른바 증오금지법 아래에서 굶주림과 부패를 고발한 두 카톨릭 주교를 범죄 혐의로 수사하려는 마두로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폭력적이고 탄압적이며 부패하고 파산한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평화를 기원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함으로써 이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기본 인권과 복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잔인한 독재자의 면전에서 싸우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강력히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